북한은 4월에만 탄도미사일 세 발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사일 도발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9일 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했으나 실패했는데요. 시드니 모닝헤럴드의 피터 하처 외신국장은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가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라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를 폭격했음에도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을 전혀 단념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가능한 빨리 되고자 작정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핵폭탄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은 핵폭탄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기술을 접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최근 미사일 발사 시험이 실패했지만 그 성공 여부를 떠나 이 북한 과학자들은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워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WBC 행정부에서 북한 불법활동 조사팀을 총지휘했던 이 데이빗 에이셔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 자문관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을 지속적으로 회유하려 했지만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를 더 빨리 다루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드니 모닝헤럴드의 피처 하처 외신국장은 한 국가가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데는 단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다면서 이들 방법이 북한에도 실효를 거둘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협상입니다. 하처 국장은 2015년 이란 핵협상 타결이 딱 들어맞는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유엔이 이란에 부과해온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이란은 핵시설의 일부를 해체했고 이에 따라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이 같은 협상이 북한을 상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하처 외신국장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이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단지 그 협상을 가지고 게임만 했다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 합의에도 북한은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핵 개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피터 하처 외신국장은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를 저지하는 또 다른 방안은 무력 사용이라고 설명합니다. 1981년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그해 7월 이 원자로를 가동할 것으로 알려지자 그 전에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를 기습 폭격, 이라크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무력 사용이 효과가 있을까요? 하처 외신국장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에는 난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경우 북한이 60년간 준비해온 도발을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북한은 서울과 미군 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 이를 사용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처 국장은 서울은 상주 인구 1천만 명의 인구 밀집 도시로 북한의 도발로 인한 대대적 손상을 막을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수백만 명을 즉각 살상하는데 핵무기까지 쓸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핵무기 사용과 같이 고강도가 될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 전 세계가 피하고자 하는 대학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사이버 전쟁입니다. 미사일 프로그램에 바이러스를 심을 경우 전자교란이 발생하면서 이 로켓은 궤도를 이탈해 바다로 추락하거나 발사 후 공중에서 폭발하게 되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8년 전 이란의 우라늄 농축용 가스 원심 분리기 운영 컴퓨터에 스톡스넷 바이러스를 심어 침투한 바 있습니다. 하처 외신국장은 하지만 이 같은 사이버전의 한계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일시적 차질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사이버전이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미 사이버전을 감행했다는 강한 의혹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실패로 미국의 사이버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하처 국장은 앞서 설명했듯이 이 사이버전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그럼에도 진일보를 하고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방안은 핵 보유국 보호와의 안전 보장입니다. 미국은 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동맹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른바 핵우선 정책으로 지난 70년 동안 아시아 내 핵무장 경쟁을 성공적으로 저지해왔습니다. 이 같은 방안 북한에 통할까요? 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피터 하처 외신국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중국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오도록 설득하는 것은 가능한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북한 문제에 실제로 실효를 거둘 해결책은 중국의 역할로 귀결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추진되기까지 중국이 암암리에 이를 용납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최근 일본 해상에서 폭발한 북한 미사일 잔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미사일 부품이 중국 국영회사를 포함한 중국 기업의 것으로 밝혀진 건데요. 중국이 의도적으로 공급했든 단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느슨한 태도를 보였든 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오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일 겁니다. 데이비드 에셔 전 북핵 문제 선임 자문관은 중국이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잘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은 이유는 그저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는데요. 중국의 전략가들이 북한의 이용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현재 북핵 문제에 심각하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만 데이비드 에셔 전 자문관은 이런 중국의 태도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중국이 실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과 공조해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에셔 전 자문관은 중국이 강요되지 않는 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피터 하처 외신 국장은 따라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이 움직일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고 북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양국 관계를 희생할 마음이 있느냐에 이 북한 문제 해결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고 있다는 논지입니다.